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내가 번제물을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서원을 주께 갚으리니 이는 내 입술이 낸 것이요 내 환난 때에 내 입이 말한 것이니이다. 내가 순양의 향기와 함께 살진 것으로 주께 번제를 드리며 수소와 염소를 드리리이다. 셀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내가 나의 입으로 그에게 부르짖으며 나의 혀로 높이 찬송하였도다.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도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세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어제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시편 66편을 보시면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 앞에서 즐거운 소리를 내자, 하나님을 찬송하자 그렇게 소리치고 있지만 사실 이 본문을 찬찬히 읽어보면 시편 기자가 자기 인생 가운데서 엄청난 고통과 괴로움을 겪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시편 기자가 자기 인생이 얼마나 고통스러운가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네 가지 비유를 사용하고 있어요. 오늘 보면 10절부터 12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오늘 시편 66편 10절부터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자기 인생이 불과 물을 통과하는 것 같다고 네 가지 비유로 위에 설명하는데, 첫 번째는 은을 단련하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은은요, 자연 상태에서는 여러 가지 광물에 섞인 채, 그래서 은을 추출해내려면 은광에서 캐낸 원석을 뭐 이렇게 용광로에 넣고 이렇게 녹여야 돼요. 그런데 제가 알아보니까 은을 녹이려면요, 거의 한 1000도쯤 온도를 그 불을 떼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물을 끓이는데 100도씨가 되면 물 끓는다면서요. 1000도, 지금이야 1000도 만드는 거 별것 아니지만 시편 기록할 때 지금으로부터 이를테면 다윗을 기준으로 하자면 3000년 전인데, 3000년 전에 1000도까지 이게 불을 떼서 온도를 올릴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됐겠습니까? 그런 사례들이 얼마나 되었겠습니까? 은을 단련한다는 것은요, 그만큼 거센 불길 속에 그 은덩어리를 녹여야 되는 거예요. 이 시편 기자는 자기가 마치 그렇게 거센 불길 속에서 불타오르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을 겪고 있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시편 기자가 자기 고통을 묘사하는 것은요,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그물에 걸린 물고기 보신 적 있습니까? 아니면 혹시 낚시해 보신 적 있습니까? 낚시에 걸려가지고 버둥버둥거리는 물고기, 그물에 걸려서 살아보려고 꿈틀거리는 그런 물고기. 이 시편 기자는 자기가 마치 그물에 걸려서 살아보려고 꿈틀거리는 그런 물고기 같은 신세라고. 그런데 그물에 걸린 물고기는요, 결국 죽어요. 마찬가지로 자기는 결국 죽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다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사람이 사용하는 비유는요, 어려운 짐을 허리에 메어두는 거예요. 짐을 허리에 메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실 짐은 허리에 메지 않습니다. 우리가 뭐 등에 지거나 어깨에 메거나 아니면 옛날 우리 어머니들은 머리 위에 이고 다녔죠. 이게 문화마다 다르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지게 지는데 지게 지는 나라 별로 없고 다 대나무 장대에 메고 다니거나, 제가 예전에 언제 중국 한번 갔더니요, 저는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지게 지고 머리에 이고 이러는데, 제가 중국 갔더니 중국 여인들이요, 할머니들 뭐 할 것 없이 띠를 이렇게 이마에다가 이렇게 띠를 묶어가지고 뒤에다가 이렇게 짐을 짊어지고 다니는 거 본 적이 있습니다. 문화마다 다르지만 중요한 거는요, 허리에다가 무거운 짐을 묶는 데는 없어요. 그런 문화는 없어요. 허리에다가 무거운 짐을 묶어두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이 움직일 수 없는 거예요. 허리를 묶으면 꼼짝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 어려운 짐을 허리에 매달았다, 이렇게 오늘 본문이 말하는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두셨다는 거는요, 제일 쉽게 이해하려면 여러분 혹시 허리 아파 보신 적 있습니까? 허리 아프면 아무리 힘이 세고 덩치가 큰 사람도 허리가 아프면 꼼짝달싹하지 못하는 겁니다. 끙끙거리고 그저 울고 싶을 뿐인 거죠. 이 어려운 짐을 허리에 메어두었다는 것은 뭘 몸을 움직이고 뭘 하기는 해야 되는데 할 수가 없어서 끙끙거리고 결국 울 수밖에 없는 그런 신세라는 거죠. 이 시편 기자가 얼마나 괴롭고 어려운 형편에 놓여 있는지 모릅니다. 네 번째 이 사람이 사용하는 비유는요, 거기 12절 보시면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라는 것입니다. 머리를 탄다는 것은 원래 히브리 말로는 이게 말을 타는 것과 같은 표현입니다. 그런데 머리를 탄다는 것은 쉽게 말하자면 이거를 공동번역이나 새번역 성경을 보면요, 머리를 짓밟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머리를 타고 머리를 짓밟는다는 것은요, 고대 근동의 전쟁 용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묵상했던 이사야서에 보면 이사야 65장 25절에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뱀이 흙을 양식으로 삼는다고 하는 이 말은 창세기 3장 14절에서 온 거예요. 창세기 3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뱀에게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그런데 뱀은요, 흙을 먹지 않습니다. 성경에 뱀이 흙을 먹는다, 뱀이 흙을 양식으로 삼는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이유는 이것이 고대 근동 문화에서 사용되었던 일종의 전쟁 용어인 거예요. 고대 근동에서는 전쟁을 하면 이긴 쪽 장군이 진 쪽 장군을 땅에 엎드려 놓고 목이나 머리를 밟는 거죠. 이긴 쪽 장군이 진 쪽 장군을 땅에 엎드려 놓고 머리나 목을 밟으면 진 쪽 장군은 땅바닥에 퍽 이렇게 처박혀가지고 흙을 먹을 수밖에 없는, 흙을 먹는다는 것은 전쟁에서 패배해서 이긴 쪽 장군에게 목이 밟히는 그런 신세가 될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원수들, 하나님의 적들이 흙을 먹는다 혹은 티끌을 먹는다는 표현이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그 모든 티끌을 먹는다, 흙을 먹는다는 표현은 전쟁에서 패배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시편 기자가 마치 자기가 전쟁에서 패배해가지고 진쪽 이긴 쪽 장군에게 목이 짓밟힌 것처럼 그렇게 처량한 신세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렇게 짓밟힌 채로는 뭐 사실 자존심을 내세울 수 있겠어요? 아니면 다 구경거리가 되고 조롱거리가 되고 결국 정말 비참하기 그지없는 그런 신세가 되었다고 하는 거죠. 시편 기자가 이런 네 가지 비유를 사용하면서 자기가 얼마나 어렵고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처량한 신세인지에 대해서 토로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본문 읽으면서 한 가지 잘 기억해야 될 것은요, 누구든지 인생을 살면서 오늘 시편 기자가 이렇게 절절하게 토로하는 것처럼 비참한 처지 가운데로 빠져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그래서 사방으로부터 비난과 조롱을 당하고 공격을 당하고 마치 그물에 걸린 고기처럼 버둥버둥하지만 빠져나갈 길이 없고, 그리고 정말 허리가 아파서 끙끙거리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그런 절망적인 처지에 놓일 수 있다는 거죠. 죄를 지었을 때 그러냐? 아닙니다. 항상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 책망을 받고 벌을 받는다 뭐 이거 알고 있지만, 사실 인생의 고통과 아픔이요, 꼭 죄지은 사람에게만 찾아오는 것이 아닌 거예요. 오히려 이 타락한 세상에서는 믿음으로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더 많이 고생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타락한 세상에는요, 개인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도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 코로나 상황에서 이게 개인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어요. 제가요, 이래봬도 코로나 검사를 두 번이나 받았어요. 저는 깨끗해요, 순결해요. 저는 늘 이렇게 잘해요. 그런데 언제 우리 동네 목사님들 몇 분 요 근처에 오셨다 그래가지고 괜히 그 가가지고 밥 사주고 왔다가 확진자 다녀가는 바람에 그분들은 괜찮은데 저만, 그분들은 먼저 들어오고 저는 이제 전화 받고 나중에 가서 밥값 계산하고 왔거든요. 늦게 간 저만 확진자하고 이게 겹쳤다 그래가지고 그분들 밥 얻어먹은 그분들은 다 괜찮은데 저만 괜히 가가지고 검사 받고 왔어요. 그런데요 제가 검사 받으러 가면서 장로님들한테도 목사님, 장로님들 제가 지금 검사 받으러 가요 이리 보고하고 가는데요 가슴이 철렁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게 목사가 확진이 됐다 이러면 이제 이게 막 일파만파에 그리고 사실 그 얼마 전에 우리 영유아부가 한번 그 난리가 나가지고 그런데 와 진짜 걱정됩니다. 그런데 여튼 뭐 그게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인생에는 우리가 어떻게 내가 개인이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 많아요. 요즘 이번 주 내내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 철수하면서 생겨난 아프가니스탄에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가 이슬람 국가기는 하지만 기억하십니까? 옛날에 그 샘물교회 단기팀이 갔던 이유는 거기에 선교사님도 계시고 현지 그리스도인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아프가니스탄 사태 이후로 우리나라 선교사들은 거의 다 철수했지만 외국 선교사들 많이 남아있었고 그리고 거기 지금도 기독교인들이 있어요. 아프가니스탄에 사는 기독교인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오히려 복음 듣고 예수 믿어서 오히려 정말 그 어려운 이슬람 문화 속에서 신앙 지키고 살아가는 여러분 그런데 지금 나라가 무너져버린 이거는 개인이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거대한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렵고 힘든 일이 많지만 이거를 단순히 인과응보 논리로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는 착한 사람은 복을 받고 고약한 사람은 벌 받으면 좋겠다 생각하지만 항상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는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영역들이 있어요. 그래서 전도서 8장 17절을 보시면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서 이루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아무리 해서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로다. 여러분 그러니 안다 이렇게 주장할 수 없다는 거죠. 아는 척할 수 없어요. 인생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앞으로 인생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며 우리 인생의 고난과 고통이 밀려 닥치는 이유가 뭐냐 이런 거를 우리가 아는 채 할 수 없다는 거죠. 인생의 도리를 다 아는 것처럼 말하고 행세하는 것이 얼마나 웃기는 일인지 몰라요. 연약한 인생인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인생인 줄 알아야 합니다. 시편 묵상하는데 그제 시편 65편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시편 65편 3절에 죄악이 나를 이겨 싸우니. 제가 저 말씀 묵상하는데 한참 읽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죄를 이겨야죠. 여러분 우리가 죄를 이겨야지. 죄악이 나를 이겨 싸우니. 사실 이 말씀은 죄악이 나를 압도했다는 거예요. 죄악이 나를 뒤덮었다는 거죠. 죄악에 짓눌리고 있는 거죠. 내가 죄를 이기고 우리가 죄를 이겨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죄악이 나를 압도하고 죄악이 나를 짓누르고 죄가 나를 이겼다 이러면 우리 꼴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사실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죄를 이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항상 내가 죄를 이길 수 있느냐? 아니에요. 우리가 실패할 때 있고 넘어질 때 있죠.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한 삶을 사랑해도 어떤 때는 유혹이 더 달콤하게 느껴질 때도 있어요. 여러분은 아닌가 봐요. 2부 예배 드릴 때 보니까 한 세 분은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던데 3부 예배 드리는 분은 한 분밖에 고개 끄덕끄덕 하는 걸 못 봤고 저만 죄악이 달콤하게 느껴지나요? 여러분은 아닌 거죠. 확실히 목사보다 나은 성도가 돼야 돼요. 목사는 죄악이 달콤하게 느껴질 때도 있어요. 물론 여러분은 아니시겠죠. 여러분은 목사보다 나은 성도. 그런데 우리가 죄를 이기고 내가 죄를 떨치고 뭐 이거 그런데 어떤 때는 죄악이 나를 이길 때 넘어지고 실패하고 무너질 때도 있다는 거죠. 중요한 거는 우리가 언제나 큰 소리치고 잘난 체하며 살아도 될 정도로 훌륭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큰 소리치고 살아도 될 정도로 잘난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연약해요. 우리 자주 넘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만 결국 그러니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큰 소리 치고 잘난 체 해도 될 만큼 그렇게 온전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 넘어질지 모르는 그런 연약한 인생이기 때문에 사실 매사에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도 말로 다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보면 17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시편 66편 1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나의 입으로 그에게 부르짖으며 나의 혀로 높이 찬송하였다.
시편 기자가 불과 물을 통과하는 것 같은 그런 고통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어요. 두 가지 말하고 있는데 하나는 부르짖어 기도하는 겁니다. 부르짖어 기도한다는 건요, 쉽게 말하자면 사람 살려 하듯이 비명을 지르며 기도하는 겁니다. 정말 다급하고 정말 위기에 빠지면 사람 살려 소리를 치는 것이지 살려주세요, 누가 없어요 이렇게 하지 않아요. 비명을 지르는 것은 전혀 다른 거죠. 여러분, 그러니 기도는 마치 비명을 지르듯이 진실하고 정직하게 하는 것이 좋은 기도인 줄 알아야 합니다. 근데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또 20편 기자가요 찬송을 불러요. 기도와 찬송이 그래서 새의 두 날개와 같아요. 기도와 찬송이 새의 두 날개와 같아서 하나님 앞으로 날아올라가는 거죠. 기도와 찬송이 하나님 앞에 달려갈 수 있는 은혜의 방편이 되는 겁니다. 근데 기도를 부르짖어 하면요, 이게 힘이 들어요. 기도가 잘 안 돼요. 정말 다급하고 어려울 때 기도 잘 안 되거든요. 그럴 때 찬송을 부르는 것이 기도에 동력을 얻을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20편 기자가 고통스러운 그 절망스러운 고통 속에서 부르짖어 기도하고 찬송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요. 그런데 이 시편이 오늘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거 경고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고통 중에 기도할 때요 조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18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고 찬송하는데요 자칫하면 마음에 죄악을 품을 때가 있어요. 상황이 너무 어렵고 너무 힘들 때요 악한 마음 먹기가 쉬워요. 예를 들자면 삶이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욥 기억하십니까? 욥이 정말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인 이유는 뭐 삶이 다 무너져 내렸는데 계속 욥기가 강조하는 거는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 표현이 계속 나와요. 욥의 아내는 당신이 그 모양이 되었는데도 그러고 있느냐, 너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리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어리석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 그래요. 그런데요, 원망 나오기 쉬워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느냐,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면 정말 내 기도를 들으신다면 어떻게 이런 어려움이 끝없이 계속 펼쳐질 수 있느냐 그런 생각 들거든요.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은 우리의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원망해도 될 만한 분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그런 거 있죠. 왜? 자식이 아프면 부모가 더 아픈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더 끙끙거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묵상했던 이사야 63장 8절 9절에요 그가 말씀하시되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요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라 하시고. 하나님이 몰라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였나요? 아닙니다. 하나님 다 아세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보실 때 마치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처럼 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구원자가 되시고. 아, 저는 저 말씀이, 구절 저 말씀이 얼마나 이게 울림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하나님이 목표가 저기야 열심히 뛰어가 이렇게 말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환난당하는 그 모든 환난에,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함께 동행하시면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사랑과 자비로 구원하시고 드심에 안으셨으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에 들어 안으시고 업고 그렇게 행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을 하신 적이 없어요. 사람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람은 하나님을 배반하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자기 백성을 잊어버리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절대로 자기 백성을 내몰라라 하시거나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포기하시는 일은 없다고요. 그러니까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에요. 그런데 고통 가운데 마음에 죄악을 품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두 번째, 고통 가운데 기도할 때 마음에 죄악을 품는 거는요, 이를테면 그러는 분들이 있어요. 삶이 너무 어렵고 너무 힘드니까 그 고통을 벗어버리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고통과 어려움이 밀려닥쳐도 그거를 벗어버리는 것을 능사로 생각할 것이 아니고, 오히려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잘 듣고, 그래서 그 마땅히 행할 길,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지난번에 묵상했던 이사야 50장 10절부터 11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어요. 흑암 중에 빛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깜깜한 거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인생 가운데 흑암 중에 빛을 잃어버릴 때가 있는 거죠. 그럴 때는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그럴 때는 여전히 빛이 없을지라도,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그런 흑암 가운데서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러면서 여하튼 길을 잃어버리면 기다리는 거 중요합니다. 어디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는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다리는 거 대단히 중요해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사람들은요, 불을 피우고 횃불을 들어요. 그래서 보라, 불을 피우고 횃불을 둘러 뛴 자요. 불을 피우고 횃불을 든다는 거는요, 빛을 잃었어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요.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자기 스스로 불을 피우고 자기 스스로 횃불을 드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횃불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흑암 중에 빛을 잃어버렸다고 해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불을 피우고 스스로 횃불을 드는 사람은 불꽃 가운데로 걸어가며 너희가 피운 횃불 가운데로 걸어갈지어다. 그거는 결국 불꽃 가운데로 걸어들어가고 자기가 만들어 들고 있는 그 횃불 가운데로 걸어 들어가는 것 같다. 불길 가운데로 걸어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고통이 있는 곳에 누우리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도 흑암 중에 빛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깜깜해서 어디로 가야 될지,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 빠져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는요, 스스로 횃불 들고 스스로 방법을 찾아내고 이 고통을 벗어날 수 있는 일이라면 무슨 일이든지 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리는,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리는, 그 자리에서 엎드려서 버텨내는, 이거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자기 스스로 해결책을 찾아내는 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고난이 있어도 그 고난을 벗어버리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오늘 66편 18절이 말하는 것처럼 마음의 죄악을 품는 것과 같아요. 또 한 가지.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서 여러분이 악한 마음 먹는 사람들 중에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더 낫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해가지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작년에, 올해가 2021년이죠. 2020년에 우리나라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의 숫자가 3,079명이에요. 아니, 교통사고, 그러니까 올해가 2021년이죠. 2020년에 우리나라에서 교통사고가 나서 죽은 사람이 3,079명이에요. 극단적인 선택에서 스스로 목숨 끊은 사람이요, 2019년을 기준으로 13,799명이에요. 1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보다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에서 목숨 끊는 사람이 4배가 더 많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전쟁 2000년부터 시작했거든요. 2000년부터 아프가니스탄 전쟁 해가지고요, 작년 10여 년 동안 공식적으로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 죽은 사람, 공식적으로, 그러니까 이를테면 미군, 또 영국군 같은 동맹군, 또 아프가니스탄 정부군, 탈레반, 이렇게 해가지고 공식적으로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 죽은 사람이 11만 명이에요. 지난 10여 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자살해서 죽은 사람은 그보다 더 많습니다. 10년 동안 전쟁한 나라에서 전쟁해서 죽은 사람보다 우리나라에서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목숨을 끊은 사람이 더 많다. 여러분, 극단적인 선택에서 스스로 목숨 끊은 사람 10만 명이 넘는데요, 그 사람은 극단적인 선택에서 성공한 사람이에요. 성공했다는 건 죽었다는 거죠. 그런데 생목숨 끊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시도했는데 실패하는 사람은 훨씬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얼마나 위태롭고 불안한 시대에 살고 있는지 이해하시겠죠? 우리는 지금 아프가니스탄 보면서 정말 불쌍하다, 저 사람들을 어떻게 하냐 이렇게 생각하지만, 우리가 아프가니스탄 보면서 저 사람들을 어떻게 하지 저 사람들을 생각하지만 실제로 우리 주변에는 그 10년 전쟁터에서 죽어가는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에서 목숨을 끊는 그런 시대 속에 살고 있다고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다고 생각할 정도로 절망적인 그런 고통에 시달리는 사람이 그만큼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가 자살하는 사람들을 함부로 비난하고 정죄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박득권이라고 하는 경찰이 있습니다. 이분은 경찰이었어요. 20년 이상 경찰 생활을 하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이 서울 관악경찰서에 근무하셨다고 그러던데, 민원인이 자기 뭐 마음대로 안 된다고 보온병에다가 황산을 담아와가지고 끼얹었어요. 이분이 황산을 뒤집어 쓴 거예요. 지금 저 모습, 그리고 옆에 예쁘게 안경 끼고 있는 모습은요, 이미 수술을 여러 번 해가지고, 근데 이분이 황산을 뒤집어 쓰고, 그리고 이제 피부 재생 수술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요, 이분이 아파트에 살았는데 아파트의 엘리베이터 안에서 어떤 애를 만났는데 그 애가 괴물이다 이러면서 이분을 보면서 막 벌벌 떨고 막 울더래요. 그 이분이 그렇잖아도 황산 뒤집어 쓰고 막 얼굴이 다 망가지고 막 이런 상황에서 동네 애가 막 자기를 보면서 괴물이다 하고 막 울고 막 벌벌 떨고 이러니까 이분이 그날 아파트 베란다 앞에 섰답니다. 이분이 아파트 베란다에 서가지고 뛰어내리려고 그랬어요. 근데 그 순간에 이분이 무슨 생각이 들었느냐면, 자기가 경찰 생활 20년을 하면서 왜 극단적인 선택하면 제일 먼저 달려오는 분이 경찰이고 소방 공무원들이죠. 119 경찰. 자기가 그런 사건 처리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극단적인 선택하는 분들 사건 처리. 근데 그럴 때마다 이분은 이 사람은 나약하고 뭔가 문제가 있어서 죽었다 생각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네? 그 극단적인 선택하는 사람을 뒤처리하면서 사람이 어떻게 나약해서,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못나서 죽었는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자기가 정말 절망적인 마음으로 베란다 앞에 딱 서보니까 이 사람이 속으로 어떤 생각을 했느냐면, 나약한 사람이 자살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인생에서 나약해지는 순간이 있구나. 나약하고 못나서 극단적인 선택은, 누구든 인생을 살면서 나약해질 때가 있고 그 나약해질 때 불현듯 이게 잘못 생각하면 사고가 나는 거구나 하는 것을 이분이 알게 됐어요. 이분이 지금은 자살 예방 강사예요. 지금은. 그래가지고 자기가 그렇게 나약해져가지고 막 유혹, 뛰어내리고 싶은 유혹을 받으면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상담도 받고 정신과 치료도 받고 그러면서 우리나라 보건복지부에서 자살 예방하게 하기 위해서 게이트키퍼라는 그 사역이 있어요. 그래서 자살 예방 강사 교육을 이분이 받았어요. 그리고 이분이 자기 삶이 그렇게 무너지고 절망 가운데 빠져본 적이 있고 막 뛰어내리려고 해본 적이 있고 이러니까 요즘 이분은 경찰 하면서 자살 예방 강사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사람이 누구나, 이 사람이 어느 날 누가 와서 자기한테 황산을 끼얹고 자기 삶이 다 무너지고 망가지고 이루리라고 누가 생각했겠어요? 이분 정말 유머러스하고 쾌활한 분이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삶이 망가지니까 어느 날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대로 하자면 마음의 죄악을 품는 거죠. 여러분, 그거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누구에게나 그런 마음이 찾아들 수 있어요. 누구에게나 그런 마음이 찾아들지만 우리가 마음의 충동이 일어나는 대로 행동하는 건 아니잖아요. 마음의 충동이 있지만 그 충동에 순종할 필요는 없어요. 정말 절망적인 마음이 들고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겠다 생각이 들면요,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 필요합니다. 부르짖어 기도할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힘들다 이렇게 말해야 돼. 내가 힘들다 말하는 것은 절대로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힘들어 죽을 지경인데 괜찮아요 괜찮아요 이게 더 부끄러운 거예요. 그게 진실하거나 정직하지 못한 거거든요. 여러분, 그리고 인생을 살다가 정말 절망적인 상황에서 아무도 내 마음 모를 거야 그런 생각 들 때가 있어요. 인생에서 세상에서 내가 혼자야, 내 주변에 아무도 없어, 이런 생각 들 수 있어요. 근데 그거요, 사단이 주는 거짓말입니다. 그거 속임수라고요. 지난번에 묵상했던 이사야 49장 14절을 보면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시온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너무 고단하고 너무 비참하고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아니냐, 하나님이 나를 더 이상 돌봐주시지 않는 것 아니냐, 그렇게 투덜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는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여인이 어떻게 자기가 배 아파서 낳은 자식, 자기가 젖먹이 키운 아이를 잊어버릴 수 있겠느냐, 불가능한 일이다. 설령 설령 그들은 잊을지라도,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잊어버리지 않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네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자. 여러분, 우리 인생을 비참하게 만드는 자들이 있어요. 우리를 짓밟는, 우리를 짓누르는 고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여러분, 인생의 고통은 반드시 떠나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한마디 하시지, 인생의 고통은 반드시 물러갑니다. 인생의 고통은 반드시 물러갑니다. 여러분, 그거요, 소나기와 같습니다. 요즘 왜 맑은 날에 갑자기 소나기 떨어지죠. 그제 제가 어디 운전하고 하는데요, 막 갑자기 소나기가 떨어져가지고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그런데요, 소나기 금방 물러갑니다. 반드시 물러갑니다. 인생의 고통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것처럼 보여도요, 마치 그거는 터널을 통과하는 것과 같아요. 예를 들면 불과 물을 통과하는, 불과 물을 통과하는 거, 통과하는 거예요. 터널이 길면 길수록 지름길이거든요. 터널 지나보셨습니까? 터널은 길면 길수록 지름길이에요.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이 고통의 터널이 언제나 끝나나 하지만 터널은 길면 길수록 지름길.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동굴 속에 헤매는 인생으로 만드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언제나 불과 물이라도 통과하게 하셔서 풍부한 곳에 이끌어 가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인생에는 반드시 소망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부르짖는 기도 들어주시는 거거든요. 오늘 본문 19절과 20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9절과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도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내몰라라 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포기되지 않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을 포기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비록 우리는 기도하다가 시험 들 때도 있고 기도하다가 낙심이 될 때도 있고 기도하다가 엉뚱한 생각할 때도 있지만 결국 하나님은 기도하는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돌보시면서 결국 우리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생을 살면서 자기가 불과 물 가운데 빠져있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을지 몰라요. 그렇지만 그거는 결국 통과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출애굽기 묵상했을 때 생각해 보세요. 홍해 앞에 절망, 홍해 앞에 절망, 아픈 홍해 뒤에는 애굽군데 사방에 빠져나갈 길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홍해 가운데 길을 내시는 거거든요. 광야, 끝없는 광야처럼 보여요. 먹을 거 없고 마실 물 없고.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모든 환난 가운데 동참하시는 분이에요.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 광야를 여행하는 사람들은 뭐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지만 하나님은 때마다 일마다 동행하시고 공급하시고 보살펴 주시고 그러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우리 눈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고 우리가 정말 흑암 중에 빛이 없을 때가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소망이 되시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불과 물을 통과하게 하시고 풍부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니 그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고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마음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도저히 내가 스스로 기도할 힘도 없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 기도 부탁이라도 해야 됩니다. 구역장에게도 기도 부탁하고, 뭐 권사님들, 장로님들에게도 기도 부탁하고, 목사에게도 기도 부탁하고, 목사가 하는 일은 늘 기도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러니 하여튼 기도 부탁해야 됩니다. 인생에 혼자 아닙니다. 옆 사람에게 한마디 하시죠. 우리 성도님, 우리 집사님은 절대로 혼자가 아닙니다. 제가 옆에 있습니다, 이렇게 한마디. 그 말에 책임져야 됩니다. 옆에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우리는 절대로 혼자가 아닙니다. 인생을 살면서 사단이 우리를 속입니다. 너는 혼자다. 네 주변에 아무것도 없다. 네 인생에는 미래가 없다. 네 고통은 끝이 없을 거야. 너는 절대로 여기서 헤어나지 못할 거야. 사단이 우리를 속인다고요. 그래서 자기가 진짜로 불 속에, 물 속에 빠져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게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가 이사야서, 성경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이사야서 43장 2절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 한번 찾아보셔야 됩니다. 이사야 43장 1절 2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을 거룩한 이여, 내 구원자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역사 안에서 이거 경험한 바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불 가운데 물 가운데서라도 자기를 건져주시는 분이다, 신앙 고백하면서 이 하나님 주목하고 살라고 우리를 초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 하나님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근데 시편 기자는요, 사실 고통 중에 탄식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에요. 오늘 본문도 보시면, 오늘 보면 13절부터 15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오늘 시편 66편 13절로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번제물을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소원을 주께 갚으리니 이는 내 입술이 낸 것이요 내 환난 때에 내 입이 말한 것이니이다. 내가 순양의 향기와 함께 살찐 것으로 주께 번제를 드리며 수소와 염소를 드리리다.
이 사람이 주님께 드리는 수소와 염소, 순양의 향기와 함께 살찐 것으로 번제를 드리는 이거는요,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화목제예요. 화목제. 화목제는 서원하는 사람이 서원을 할 때, 혹은 그 서원해서 기도한 것이 응답되어서 감사 제물을 드릴 때 드리는 제물이 화목제거든요. 아마 이 사람은 고난 가운데서 어떤 서원을 했던 것 같아요. 고난 가운데 기도하면서, 이를테면 한나가 왜 자식 낳지 못해서 고통당할 때 하나님 내게 아들을 주시면 내 평생에, 거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겠습니다,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서원한 적이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이런 서원, 이 사람의 고통 가운데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내가 이 기도 들어주시면 내가 이렇게 주님께 헌신하겠습니다, 그렇게 서원한 것을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갚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서원에서, 서원한 기도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께 제물을 바칠 때 가장 중요한 절차는요, 16절 17절이에요.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66편 16절 17절 시작.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내가 나의 입으로 그에게 부르짖으며 나의 혀로 높이 찬송하였다.
이 사람이 간증을 하는 겁니다. 사람들을 불러 모았어요. 화목제는, 화목제는 아시다시피 자기 혼자 드리는 게 아니고, 이를테면 오른쪽 뒷다리와 앞가슴은 제사장에게 주고, 또 내장 부분 하나님께 불태워드리고, 나머지 고기는 이를테면 감사해서 드리는 거는 당일에 다 먹고, 서원해서 드리는 거 이튿날까지 먹고, 그러면서 함께 고기를 먹고 잔치할 수 있는 동네 사람을 다 부르는 거예요. 객과 가와 가부들 다 불러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치면서 잔치를 하면서 이 사람이 간증을 하는 거죠. 자기가 과거에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며, 그 고통 가운데 자기가 어떤 기도를 했으며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 기도에 응답하셨는가 하는 것을 간증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그러면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자기 고통, 자기 기도, 하나님의 응답을 간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은 지금 성공한 것처럼 보이고 당신은 지금 뜻을 이룬 것처럼 보이는데 야, 당신도 그렇게 어려울 때가 있었구나. 당신도 그렇게 눈물 흘리며 탄식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가 있었구나. 사람들이 보게 하는 거죠. 내 인생이 이렇게 화려하고 내 인생이 이렇게 멋져진 것은 내 능력이 아니고 내 기도 들으신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너도 어렵고 힘들지만 너 하나님 의지하고 너 같이 기도하게. 나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셨는데 네가 그렇게 답답하고 네가 그렇게 어려우면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 줄게. 그러면서 사람들을 초대해서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신 것을 간증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잔치를 베푸는 것이 화목제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경험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불가물을 통과하게 하셔서 마침내 풍부한 곳에 이르게 하셨을 때 그 은혜를 감사하고 찬송하면서 잔치를 베푸는 기쁨도 있는 거죠. 교회 안에는 고통으로 인한 부르짖음도 있고 그 부르짖음에 응답한 은혜에 대한 감사로 벌이는 잔치도 있고 그래서 눈물과 기쁨이 함께 있는 것이 교회인 거죠. 그래서 우리 중에 한쪽에는 정말 삶이 그물에 걸린 고기처럼 버둥버둥거리지만 할 수 있는 것이 없고 뭘 움직이고 싶지만 허리가 꼼짝할 수 없어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것처럼 깝깝한 그런 인생도 교회 안에 있고 그 고통 속에서 부르짖어 기도하다가 응답을 받아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는 그런 사람도 있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서로 격려하고 서로 믿음의 모범이 되고 그러면서 함께 짐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것이 거룩한 공동체라는 것을 오늘 시편 66편이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서 기도 응답 받은 사람도 하나님을 바라보자. 하나님을 의지하자.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도 하나님을 바라보자. 하나님을 의지하자. 그분이 우리 인생의 소망이다. 그러면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이나 기도 응답을 받은 사람이 함께 주님을 찬송하는 곳이 함께 주님을 섬기는 그 잔치를 벌이는 곳이 거룩한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통이요 인생의 고통은 누구에게나 닥쳐올 수 있습니다. 생각지 못한 순간에 수렁에 빠져들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수렁이 전부가 아니고 고통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것은 반드시 통과하는 것이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풍부한 곳에 이끄시는 거예요. 지난주 말씀대로 하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바 새하늘과 새 땅으로 반드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전에 베드로 전서 묵상했을 때로 하자면 하나님은 큰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결국 우리에게는 영광이 있는 거죠. 그 영광에 대한 소망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지만 어떤 사람들은요 시험에 들 때도 있어요. 삶이 무너질 때도 있는 거죠. 그러니 스스로 고통 가운데서 여러분이 고약한 마음 품지 않도록 이 죄악을 품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그렇지만 누군가는 시험에 들고 누군가는 죄악을 품을 수 있어요. 누군가는 하지 말아야 될 원망도 할 수 있고 누군가는 뭐 오죽이 엄마 정말 악한 생각을 할 수도 있죠. 그렇지만 그런 사람을 서로 돌아보는 거죠. 서로 챙겨주는 거예요. 너 그런 생각하면 안 돼. 너 같이 기도해야지. 너 믿음으로 함께 주님을 의지해야지. 그래서 교회는요. 교회는 표대를 바라보면서 혼자 열심히 달려가는 곳이 아니고 함께 달려가기 위해서 같이 돌보고 챙기고 함께 어깨 걸고 함께 끌어안고 달려가는 그런 공동체예요. 교회 안에 어느 누구도 홀로 외롭게 살지 않도록 돌봐야 합니다. 기도도요 혼자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기도 제목을 자기가 짊어지고 기도하는 거죠. 내 기도해서 내가 먹고 사는 것이 아니고 교회는 남의 기도하면서 남을 살리는 곳이 교회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 교회 안에 남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은혜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살만한 것은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이 비명을 지르면서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그렇지만 우리 주변에 누군가는 비명을 지르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사람도 있고, 비명을 질러 기도해야 되는데 믿음이 어리거나 아니면 창피하거나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 못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오히려 그런 사람을 우리가 어깨에 짊어지고 그런 사람을 위해서 대신 부르짖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사명 아닙니까?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비명을 지르시고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짐을 짊어지신 것처럼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결국 남의 짐을 짊어지는 것이고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성숙한 신앙생활의 길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함께 돌아보고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고난이 변해서 감사가 되고, 우리의 한순간 눈물이 변하여 찬송이 되고, 우리의 근심이 변해서 간증되게 하시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교회 안에 넘쳐나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